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약간 이야기가 이렇게 좀 국면이 달라지는데 1장부터 20장까지는 지금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서 쭉 진행이 됐다면 21장부터 마지막 24장 말씀까지는 다윗 왕의 어떤 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지금 어떤 순서에 상관없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 기근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우리가 그냥 여기 성경에 나와서 그냥 한번 읽으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3년 동안 기근이 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1년만 비가 안 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굉장히 모든 농사가 안 되고 또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아서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요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 원인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학살했다는 데서 기인을 했습니다. 피를 흘리게 했다. 사실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쭉쭉 하나씩 하나씩 땅을 이제 점령해 갈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들도 다 망하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다 진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저 여호수아 군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헤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헤어지게 만들고 떡도 곰팡이 찐 것 이렇게 일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속이면서 결국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속아서 조약을 맺기는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한 조약이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에 편입하게 되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 베냐민 땅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그 성경을 깊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역대상 8장이라든가 이 9장에 가 보면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누구의 후손이냐면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으로 역대상 8장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보면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울이 그러면 자기 족속을 죽였을까? 오늘 왜 죽였는지 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정체성, 자기가 어느 지파의 소속인가를 감추기 위해서 그랬을까? 하여튼 그렇게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라는 표현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절에 보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3년 기근 때문에 하나님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학살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장 20장에서는 약한 자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업을 보호했다라는 이 무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는 약한 자의 원한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기업이 재난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억울한 일 당하고 이와 같이 정말 이 기본 사람처럼 학살을 당하고 이 원한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기업이 뭔가 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죄를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3년 기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과거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 때 맺힌 이 기브온 거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3년 기근을 지금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만약에 야, 어떤 문제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자, 그냥 3년 기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아, 자연재해구나 그냥 우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라고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 때문에 생긴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그렇다, 피를 흘린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에스겔 17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19절 말씀 스크린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사람들과 우호 조약을 맹세했는데 불구하고 그 맹세를 업신여기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라는 그 말씀처럼 에스겔 17장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처럼 자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배반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머리에 돌리겠다라는 그것이 오늘 기근 3년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앞에 사울이 행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행한 일을 이스라엘 족속이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이 지금 기근 문제가 풀린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러니까 원래 사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역대상 8장에 보면 이 기브온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기브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 흡수되면서 자연스럽게 베냐민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사울이 자기 같은 지파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일이 생겨서 2절 끝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자,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 원한이 풀리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 원한을 풀고 이스라엘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아, 왕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말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거울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 사람 그 자손 일곱 명을 내주시 그러면 그 자손 일곱 명을 우리가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습니다.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죠. 아무리 원한이 있어도 또 원한은 원한을 사는 거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 법인데 지금 그들도 그 자기 가족들의 그 살해당함으로 아마 피눈물을 흘렸는데 또 사울의 일곱 사람 목을 달라는 것은 또 그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잖아요. 실제 여러분 거기 10절에 보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자기 아들들 죽은 그 시체를 안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건 성경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죠. 왜 이 일곱 명의 몫을 요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 피 흘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하는 이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은 사실 내가 그 피값을 내 머리로 해결해야 되는데 내 목숨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그 저주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피 흘린 것은 피 흘린 자의 그 피값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바로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죽지 않았잖아요.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 문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명 사울의 아들 자손 일곱 명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0절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해서 그러면 일단 기근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또 14절에서도 맨 마지막 절에 끝에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자 목매어 달고 그다음에 시체를 거두다가 자 매장하고 장사 지낸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냐면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신다는 것이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셔서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주님,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꼭 기도할 때마다 먼저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14절 말씀한 것처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상실되지 아니하고 공중에 허공에 맴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위해서 먼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명의 목수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이 땅을 속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7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이보셋은 아끼고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뒤에 8절 또 므이보셋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건 동명이인이고요. 자,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이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이보셋은 아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의 후손 중에서 목을 내주는 그런 형편에서도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므이보셋은 아끼고. 자, 언약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한번 띄워보십시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울이 한참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면서 맺은 언약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를 후대하실 거다. 너 자손을 잘 해줄 때 그때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달라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았고 지금 당사자도 없습니다. 요나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사이에 계약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이 약속의 중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 구절을 보니까 그들을 기부한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부한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다니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여러분 목매어 달았다, 이거 저주받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목매어 달았다, 저주받았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띄워주세요.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요,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저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엘리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아주 저주의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 기도를 한 거죠. 저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받으신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저주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자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신명기 21장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들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일곱 명의 목을 여호와 앞에 매담으로 말미암아 14절에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저주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사울의 후손 일곱 명의 목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어제 명현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온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 안에요 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태양계가 이 은하계 안에 수천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은하계가 우주에 천억 개가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겠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우리 기도가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 하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사탄에게 그 목숨을 내줬느냐? 아닙니다. 흔히 이제 이단들이 주장하는 사탄 배상설, 우리 죄값을 사탄에게 내줬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사탄에게 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이라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아침 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진노, 재앙을 멈추시고 오늘 이와 같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한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고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